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이렇게 전반부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전반부고요. 7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부흥,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과정도 그랬고, 와서도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가 그럼 뭘 알려주냐 하면, 그 전에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계속되는 어떤 침략, 어려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유사하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제사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또 계속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한 때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짓는 과정이 있죠. 계속해서 공격 가운데 있었는데 6장에서 마지막 공격이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과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했던 게 누구를 이제 공격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소도 해보겠다 그러고 죽이려고 어떤 회담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계략들을 느헤미야가 간파하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무겁게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보면 그 6장 9절 같은데 보면 참 멋있게 기도를 하세요. 이번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제가 저번에도 이거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즉 느헤미야가 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지금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도 될 만한 일이잖아요.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봤던 영적 지도자의 아주 신실한 모습입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도움을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완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다 됐어요. 다 된 걸 보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면, 과정은 계속 힘들지만 끝까지 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선교적, 전도적 삶의 모습이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잘못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막 무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영적 권위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영적 권위죠. 영적 질서고 영적인 힘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다 짓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이 다 건축됐어요. 문짝을 달고 그랬는데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지 성벽도 지키고 문도 지키고 조직과 질서를 잘 갖춰서 이제 국가 형태를 조직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충성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하나는 충성됨,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또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은 각자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경계태세를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전처럼 이게 또 회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역사가 반복된 거를 아니까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잘 정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 질서 있는 모습이죠. 조직적인 모습이에요. 아, 그냥 이제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아니요. 땅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래. 이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함이라. 아, 성은 크고 사람은 적고 지금까지 벽은 쌓는데 이 앞으로 여기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와서 살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요. 5절에 보니까 감동을 입고 사람들을 모아서 뭘 기억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냐면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던 처음에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족보를 뒤집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초기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족보를 찾아서 그 자손들이 다시 이 성에 돌아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망가졌었잖아요.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성벽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족보를 찾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쭉 해서 나와요. 제가 이걸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성경에 이름이 써 있는 분들 귀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또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쭉 이런 분들이 몇 명이고 인구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갖추는 일이었어요.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고 노략거리가 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들도 같이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적들로부터 고향 땅 지키겠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모아서 고취시키고 우리 조상들을 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는지, 원래 우리 조상이 여기서 살았다가 왜 포로로 망해서 잡혀가게 됐었는지, 이런 역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족보였어요. 족보.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족보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도 시작되면서 뭐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족보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왜요? 이 믿음의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중요해요. 믿음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의 족보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더니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역사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요. 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역사고요. 신약에서의 역사고요. 교회의 역사고요.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냥 뭐 나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시간의 질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족보가 누가 왔고 누가 몇 명이 살고 이 집안은 몇 명이고 니들은 다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신들 조상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 땅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게. 당신들 왜 돌아왔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당신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 일깨우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열방 가운데.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나누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역사를 오늘 내가 이어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설레이지 않으세요? 성경이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이제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의 역사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한 100년 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 그 사도들 다음에 교부 시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교부들 이후 계속해서 중세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로마 교회죠. 그렇게 해서 1500년을 이어가다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혀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랬던 유럽에서의 교회가 참 타락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 역사를 이어갖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한번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귀한 신학자들을 주셔서 미국 교회가 미국 신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제사장적 사명을 처음에 감당하는 나라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그 부흥시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1800년대 이후에 있는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OMF라든지 OM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가 흘러가서 오늘날까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복음을 이어가는 중이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 복음의 맥을 이어갔던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복음의 맥을 이어간 거예요. 성경의 맥을 그러면서 이 성경 신학의 맥을 그 청교도 정신의 신학의 맥을 한국교회가 사실 이어갑니다. 아름답게 이어가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보수신앙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약점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신학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 교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신학교들이 좌경화될 때 다시 우리가 거꾸로 이민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신앙을 지키는 교회는 한국교회예요. 미국 땅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뭐 PCUSA 지금 뭐 UMC 감리교회가 다 여러 가지 뭐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비성경적인 것들을 법으로 결정하고 이럴 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한국교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도 버텨내는 교회가 저는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저는 역사 속에 우리 그 보수신앙 있는 사람들을 한국 교포들을 미국 땅에 보내셔서 미국 땅에 다시 그래도 보수신앙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 야 하나님의 참 또 다른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돼요. 이 역사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신앙 노선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되는가. 그래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으로 말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의 존재 의미가 역사 속에서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미국 땅에 부르셔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 신앙과 함께 그런 시대적인 역사의식이에요. 시대적인 역사의식. 내가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이런 수준 이상의 의미.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어떻게 지켜내어야 하는 그런 사명. 왜냐하면 이 시대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PCA 목사님들 100여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굉장히 만나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단에 있는 것을 서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고민하지 않는 교단에 몸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피부로 잘 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와 닿으셔야 돼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에덴교회 교인이다라는 것, 에덴교회가 속하여 있는 PCA라는 미국 교단에 속하여 있는 것,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이렇게 막 실감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소수가 됐어요. 우리가 소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계를 나눌 때요. 복음주의 계열 교단, 그 다음에 메이저 교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계열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진리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진리에 들어가야죠. 그럼 그렇죠. 큰 교단에 속하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진리에 속하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진리죠. 진리죠. 뭐가 자랑스러운 거냐?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자랑스러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 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부르셨다. 조상 때부터. 예? 우리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 지었어요. 그때가 1차 포로, 2차 포로 돌아올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에스라 때 귀환하고 또 140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3차 포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몇백 년 만에 성전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몇만 명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읽고 끝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몇만 명밖에 안 된 거예요. 정말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를 보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가긴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이 귀해서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요. 귀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시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세요.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에덴 교회는 사람이 모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모두가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떠들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내 말이 맞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청종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긴 마음을 다 모으는 일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일 수 없고요.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없고요. 서로 욕할 수 없고요. 지금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그런 영적인 신앙 부흥 운동들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초막절이 다시 지켜져요. 초막절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안 지켰거든요. 지키라 그랬는데 율법만 받았지 안 지켰다가 이 느헤미야 때 와서 지킨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참 귀가 막힌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에덴교회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예배당 중축을 한다. 이 정신을 잘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 예배당 짓는다 참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유정원 집사님이 기도를 설교보다 더 은혜롭게 해가지고 참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성전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동적이죠.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에덴교회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복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해요. 왜냐하면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이,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참 또 이게 웃기거든요. 근데 이 복을 복으로 알아야 정말 은혜를 그때 이렇게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자라나요. 정말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요,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일상에서든지 이렇게 막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쑥 자라요. 쑥 자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쑥쑥 자라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당 건축하고 이러는 동안 막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막 말씀 속에서 막 쑥쑥 자라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기쁨, 감격들로 이렇게 막 심령들이 채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변화의 능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막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잠언, 매일 성경 잠언을 보면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표를 주세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악이 틈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다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빛처럼 빛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